도로 두신조 다섯 번째 교리 구항 10항 11항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항 이 견인의 확신.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으로 보존하시고 참 신자들이 믿음 안에서 인내할 것을 신자들은 확신할 수 있고 또 자기 믿음의 분량을 따라 실제로 확신한다. 이 믿음으로 그들은 자신이 지금뿐 아니라 늘 교회에 참되고 살아있는 지체로 남을 것과 죄 용서와 영생을 가지고 있음을 굳게 믿는다. 10항 이 확신의 원천. 하지만 이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거나 무관한 사사로운 계시로 생기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서 생겨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로를 위해 그 약속들을 그분의 말씀 안에 지극히 풍성하게 나타내셨다. 또한 이 확신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인 것을 증언하시는 성령님의 증거에서 생겨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절하고 거룩하게 선한 양심과 선한 일을 사모함에서 생겨난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견고한 위로와 영원한 영광에 대한 틀림없는 보증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이 세상에서 갖지 못한다면 그들은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일 것이다. 11항 이 확신이 항상 느껴지지 않음. 한편 성경은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온갖 육신의 의심들과 맞서 싸워야 하며 큰 유혹들 속에서 이 믿음의 충만한 확신과 견인의 확실함을 늘 느끼지는 못한다고 증거한다. 하지만 모든 위로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그들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그들 안에 견인의 확실함을 새롭게 되살려 주신다. 믿음과 확신이 과연 함께 할 수 있는 내용인가 아니면 나누어서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인가? 확신을 믿음의 요소로 삼아야 되느냐 아니면 믿음의 열매로 삼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논쟁은 교회의 역사 가운데 지속되었습니다. 특별히 구원과 견인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논쟁들이 있어 왔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다시 말해서 어거스틴에서부터 종교개혁자에 이르기까지 그 당시 어간에는 구원과 견인의 확신에 대한 논쟁 자체가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구원과 견인에 대한 확신에 대한 논쟁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그 당시 모든 시대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지배적인 가르침을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그러면 지배적인 가르침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인과 같이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 없이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성도들은 죽을 때까지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라고 가르친 것이 로마 가톨릭이 가르친 구원과 견인의 확신에 대한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심지어 1600년대 트렌트 종교회에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사악하고 저주받을 일이다 라고까지 정죄하는 정도로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미천한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로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면서 다시 한번 구원과 견인에 대한 확신을 다시 논의하기 시작했고 종교개혁자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구원과 견인에 대한 확신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물론 뭐 그 전에 뭐 그런 논의들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앞서간 종교개혁의 선배들, 예를 들어서 뭐 어거스틴이라든지 둔수 스쿠투스라 같은 이런 사람들, 몇몇 사람들은 이 구원의 확신의 문제를 다루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 16세기 이후에 있었던 종교개혁자들이 다루었던 구원의 확신의 수준과는 다른 그런 내용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주장했는가? 어거스틴 이후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던 분들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 신자가 살면서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어렵고 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갖는 일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종교개혁자들이 구원과 견인의 확신의 교리를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이 무엇을 근거로 구원의 확신, 이 견인의 확신의 교리를 가르쳤는가? 앞서도 기도하신 우리 유희찬 성도님이 말씀했지만 이 선택교리 안에서 구원과 견인의 확신의 근거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에 놓으시고 그 다음에 참된 구원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우연이나 인간의 능력에 맡겨두지 않고 시작부터 중간 마지막 모든 전 과정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의 기초에서 이 구원과 견인의 확신의 기초를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이 9장을 보시면 이 선택의 교리 안에서만 구원과 견인의 확신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으로 보전하시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자들을 구원으로 보전하신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예정과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취할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선택과 예정 안에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과연 그러면 이 구원을 신자인 우리 편에서는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는가? 무엇을 근거로 확신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도덕 신학자들은 그 확신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았는가 하면 신자의 믿음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구항을 보시면 참 신자들이 믿음 안에서 인내할 것을 신자들은 확신할 수 있고 또 자기 믿음의 분량을 따라 실제로 확신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10항을 보시면 이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거나 무관한 사사로운 계시로 생기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서 생겨난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 확신의 근거를 삼을 수 있는 기초는 다름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진술에서 이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거나 무관한 계시로 생기는 것이 아니며라는 이 말씀에 우선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거나 무관한 계시 이것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 구원의 확신을, 견인의 확신을 느낌과 감정의 근거에서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지식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에 대한 만족을 갖지 못하면 이 구원의 본질을 경험 안에서 자기 감정 안에서 찾게 되어지고 이것이 이제 심화되어지다 보면 이 경건주의와 신비주의로 치우치게 되는 것이죠. 경건주의와 신비주의가 뭐 우리와 무관한 게 아니라 이 객관적 지식, 객관적 복음에 대한 내용에서 약간 떠나서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조금 더 앞세우다 보면 그냥 신비주의와 경건주의로 우리도 그냥 치우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정당한 계시와 관계없고 또 정당한 계시를 거스리는 어떤 이상한 느낌 혹은 감정, 어떤 체험 이런 것들을 사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특별한 경험들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이 때로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제 심령에 귀에 분명히 들려주셔서 이사야 49장 6절이라고 하는 이런 내적 음성을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외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없는 제 나름대로 했던 신비한 경험들을 갖고 있고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신비로운 경험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회심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3층천의 세계로 이끌러가는 그런 경험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런 가능성 자체가 완전히 차단되어 있다고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체험들은 믿음의 뒤에 따라오는 것이어야 되지 이런 것으로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이 있어야 내 믿음이 진짜다. 이런 식으로 확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거스리고 또 하나님의 계시와 무관한 어떤 체험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보다 훨씬 더 붙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들은 오늘날에도 일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는 드리지 않지만 무슨 송구의 영신 예배를 드린다 그래가지고 제비뽑기 심지뽑기하지 않습니까? 성구를 막 적어놓고 그래서 거기 이렇게 딱 뽑잖아요. 그러면 그 뽑으면 그 구절을 가지고 사는데 문제는 무엇이죠? 전체적인 문맥 안에서 그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그 구절 자체가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와 꼭 맞는 어떤 말씀이 심지뽑기에서 딱 뽑혀 나올 때 하나님의 객관적 계시보다 심지뽑기에서 뽑혀 올라온 그 말씀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이런 식의 신앙생활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지금도 보편적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한데 과연 이런 내적 경험, 이 내적 확신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아니면 사탄이 주신 것인가, 사탄이 준 것인가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한데 그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뭘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신비로운 내적 경험을 하게 되었다. 라고 하면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사탄이 준 확신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어떤 특별한 영적 경험이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주어지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인지 아니면 사탄이 준 확신인지를 구분하는 또 하나의 시금석은 영적인 어떤 체험을 하고 난 다음의 태도예요.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다라고 한 다음에 만약에 삶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성화의 과정으로 돌입해 있지도 않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열망과 갈망이 없다면 그 경험은 사단이 준 경험이죠. 그런데 어떤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어떤 내적 경험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물론 이 믿음은 우리 스스로 갖게 된 믿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죠. 우리 안에서 발현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믿음인 것이죠. 이 믿음을 통해서 신자는 얼마든지 자신의 구원과 견인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믿음과 확신은 매우 유기적이고 그리고 아주 본질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3대 신학자 중에 하나인 헤르만 바빙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의 확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책이 품절됐는데 안타깝게도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확신은 처음부터 신앙에 포함된 것이며 시간 안에서 유기적으로 신앙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확신은 신앙에 포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유기적이고 본질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시간 안에서 이 확신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믿음이 곧 확신이라는 사실을 조금 더 분명하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할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이 실상이라는 원어는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을 영어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assurance, 확신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믿음으로 떠날 때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들 대답해야 됩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겠죠.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떠납니까? 시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들을 쭉 읽어보시면 때로는 불안과 염려, 회의 이런 부정적 정서들이 많이 나타나는 표현들이 시편에 나타나고 있지만 그래서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침묵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이런 회의가 많이 나타나죠. 그런데 항상 그 시편의 마지막을 보면 언제든지 확신으로 끝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확신은 어떻게 보면 물론 시간적인 상황 안에서는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 확신을 얻게 되는 경우들이 보편적인 순서지만 그러나 사실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확신까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사람이 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냥 태어나고 보니까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구원 얻는 믿음을 갖는 순간 확신이 동시에 주어지게 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로마 가톨릭의 입장은 이와 다릅니다. 로마 가톨릭은 믿음이 아니라 고해 성사라든지 아니면 무슨 성찬이라든지 이런 의식을 통해서 자신의 죄사함을 확신하려고 하죠.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것, 고해 성사나 성찬이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선물로서 주어지는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만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나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저 구원받았는데요? 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제가 믿는데요? 이런 믿음이 아니고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참된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구원과 견인의 확신의 근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되지 주관적으로 네가 믿는다고 당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당신이 견인될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지요.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론이나 저나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이 이미 습득한 지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들을 제 모든 아이디어에서 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게 아니죠. 앞서나 신앙의 선배들의 어깨 위에 저는 서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이 이미 이루어놓은 학문적 업적을 떠나서 학문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이미 이루어놓은 학문적 업적을 받는 이 일에 있어서 무엇이 동원되지요? 믿음이 동원되잖아요. 그분이 어떤 연구를 해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이루었으면 그것이 진실일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각주도 달고 참고문헌으로 사용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연구 결과를 처음부터 다 살피고 난 다음에 아 이것이 맞다 이렇게 취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결론으로 내려놓은 그것을 이미 여러분들이 취해서 그 위에서 학문적 작업을 시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인간이 가진 지식이 믿음의 방법을 통해서 획득될 수 있음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따라서 믿음으로 확신한다라는 말을 말도 안 되는 어떤 정말 이성의 수준이 낮은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곤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두 다 구원과 견해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 정도가 각각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도 믿음의 정의와 믿음의 경험은 구분되어져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객관적 말씀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경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경험 안에서 일정한 괴리가 항상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딱 갖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바요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상태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늘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그 기대 수준에 늘 우리는 이르는 것은 아니지요. 이런 차원에서 각 사람마다 확신을 누리는 정도가 각각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강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충만해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가라앉을 수도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왕의 진술입니다. 왜 그렇죠? 믿음은 본래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외부적으로 주어지잖아. 외부에서. 그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믿음을 행사해야 될 사람은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이런 확신의 차이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때로는 각종 죄들로 인해 가지고 이 구원과 견해의 확신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제 아들이 어떤 책망을 받았습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는 구질함과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혹은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을 하시기도 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믿음의 정도와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확신을 누리는 그 누림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확신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일관된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내용의 적절한 청교도 명언을 그 주보 앞쪽에다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에스겔 홉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남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명언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항상 확신 속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그늘진 나무 밑을 지나기도 하며 빛과 그림자가 교차되는 길을 가게 되듯 어떤 길은 어둡고 또 어떤 길은 환하고 밝은 것이다. 이처럼 확신에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굴곡이 있는 법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 믿음 안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간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이런 말씀들이 나타나지요. 그런데 로마서 8장 2절보다 앞서 있는 로마서 7장 14절 이하를 보면 어떤 것도 나타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고 하는 그런 탄식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패배도 경험하고 어떤 때는 해방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런 어떤 부침이 조금은 적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 부침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직선을 그으면서 이 상승곡선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승 곡선을 걷지만 어떤 상태에 이렇게 처하게 되는 거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하는 이런 굴곡이 항상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신앙의 깊이가 더하면 더할수록 죄에 대한 인식도 더 날카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깊은 침체를 때로 경험하기도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영적 침체도 경험하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은 영적 침체가 뭔지도 잘 몰라요. 날마다 즐겁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신의 부패성이 더 드러나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 부패성을 어떻게든지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당연하게 신자는 영적으로 침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의 육체의 소욕과 이 성령의 소욕과의 싸움은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 기도원에 가서 살면 아니면 수도원에 가서 오랫동안 지내면 아니면 혹시 목회자가 되면 이런 세상의 번민, 걱정, 염려는 좀 하지 않고 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신 바대로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아타나시우스의 스승인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광야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토니우스가 광야에 가가지고 기도 생활을 오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안토니우스가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죽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안토니우스가 나타났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동안 세상을 속세를 완전히 떠난 거지요. 그런데 그 안토니우스가 돌아와가지고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내가 광야에 가서 기도를 하였더니 세상이 먼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세상을 피해서 광야로 들어갔는데 세상이 먼저 나를 기다리고 광야에서 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 자신 안에 이미 세상이 있잖아요. 인간의 마음 안에 늘 육체 소욕이 살아있거든요. 따라서 물리적으로 어떤 장소를 간들 이런 갈등으로도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물리적 장소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여러분들이 귀머거리가 되고 송영이 된다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손과 발을 자른다고 해서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항을 보시면 성경은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온갖 육신의 의심들과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경의 자세를 견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게으르거나 준비되지 못한 자세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애쓰고 힘쓰지 않으면 확신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러면 애쓰고 힘쓰면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느냐?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항상 의심은 우리 안에 살아있고 이것들과 항상 맞서 싸워야 되는 과제와 숙제는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국 교회 안에 의심의 문제를 들고 나오면 정죄하는 분위기가 예전에 좀 있었죠. 오늘날에는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어서 어느 정도 그 마음을 트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심하면 완전히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을 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의심은 필연적입니다. 시편 77편을 읽어보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나를 버리실까? 다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이 다하였는가? 그의 약속하심이 영구히 폐하해졌는가? 이런 의심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심이 죄입니까? 제가 볼 때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떨 때 의심이 죄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지 않으면서 의심하는 것은 그것은 죄지요. 반면에 자신의 영적 상황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문을 정직하게 드러낼 때는 그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의심 자체를 제가 미워할 마음은 없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정도는 하나님께서 죄라고 여기시는 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죄를 미워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의심을 우리 안에서 몰아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수밖에 없어요. 항상 말씀을 듣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믿음과 확신으로 충만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어느새 우리는 현실 세계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갖게 되고 어느새 우리는 낙심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마치 풍선에 바람이 들어오는 것처럼 확신이 들어오지요. 그런데 당장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 이런 세상 염려를 갖게 되면 한순간 그야말로 풍선에 바람이 빠져나가듯이 그냥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편에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로를 위해 그 약속들을 그분의 말씀 안에 지극히 풍성하게 나타내셨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항상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에 빠져 있거나 혹 죄에 빠져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방편들을 사용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여러분들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확신은 약해지고 상실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만 바라봐요. 사탄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기만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모순, 우리의 결함 이것만 훨씬 더 크게 만들죠. 크게 보이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항상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내용과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어려움과 고통을 주시긴 하지만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긴 하지만 그러나 시험 당할 점에 어떻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피할 길을 여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또 오해하셔서 내가 이해하기에 감당할 시험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 이 시험은 제가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어려운 시험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시험 출제자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의 체질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그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어려움과 시험도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런 시험의 과정 안에 사탄도 동원하시지요. 욥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금을 딱 그어 놓았지요. 그게 뭡니까? 욥의 생명은 해하서는 안 된다. 그 선은 절대로 넘어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우리를 완전히 사탄의 밥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지는 않으시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온갖 시험과 의심에 시달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사실은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택을 깨닫게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께서 행하신 일을 가지고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행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선택 예전 교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하셔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과 견인을 확신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성령께서 스스로 다시 말해서 성부와 성자와 관련되지 않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 안에 이루시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내적으로 증가하시는 이 일입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15절부터 16절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라는 말은 절대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존 오웬이 설명하기를 또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는 않는다 그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실 때 때로는 두려움과 공포의 정서를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그 사람 안에 지속적으로 두 번, 세 번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말로 해석을 했습니다.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는 말을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했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성경을 읽어나갈 때 이 말씀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구절들이 간혹 나타나는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우리 영과 더불어 증거하신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 로드포드나 토마스 구딘과 같은 총교도들은 로마서 8장 15절의 성령의 증거와 로마서 8장 16절의 성령의 증거를 각각 다르게 이해했습니다.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신다라고 말할 때 이 성령의 증거하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하신다라고 말하는 로마서 8장 16절의 성령의 증거를 각각 다르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15절은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우리 영혼에 대한 성령님의 증거로 이해를 했고 16절은 내 영혼을 향한 증거라고 이해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들아 네 죄가 사함받았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서 맞아 난 하나님의 자녀지 라고 하는 이 증거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르게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 증거와 이 주관적 증거가 동시에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라고 우리 앞서는 신앙의 선배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알지요. 자녀를 키울 때 아빠와 엄마가 아이를 부르잖아요. 누구야 이름을 부르면서 오르고 달래고 젖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아이가 그때 즉시 아빠하고 부른다든지 아니면 당신은 제 아빠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아이는 없죠?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 그런 의식이 그 아이의 마음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주관적 확신도 함께 갖게 되는 이 사실을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의 말씀으로 이해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도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성령의 내적 증거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성령의 내적 증거를 더 우선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령의 내적 증거를 더 우선시하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신비주의와 경건주의로 반드시 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오히려 이런 내적 증거를 얻기를 바라고 고대하는 이런 마음도 가져야 되겠지만 간절하고 거룩하게 선한 양심과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10항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간절하고 거룩하게 선한 양심과 선한 일을 사모하는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 대한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견인의 확신을 가진 자가 게으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잘 보세요.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는 쉰다 그랬습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잖아요. 정말 견인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들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쉬셔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질 수 없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도 있고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마음의 의식의 세계 안에 조금의 음란하고 잘못되고 복잡한 세속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것을 팽개치는 몰아내는 그런 일에 열심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민감한 감각을 가지고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또 공로로 여기시면 곤란합니다. 선한 양심과 선한 일을 사모하는 이런 일은 성도의 마땅한 바지, 제가 이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제 구원은 확고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께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다양한 수단들,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하나님의 약속 이것도 믿고 그 다음에 성령의 내적 증거, 내적 확신도 가지고 또 아울러 선하고 거룩한 일을 사모하고 하는 이 다양한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는 견인의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현상교회 성도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을 할 바에 확신 가운데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럴까 저럴까 늘 의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우리에게 과연 참된 위로와 행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이 있는지 마는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지 말지 늘 의심에 시달리면서 어떤 일을 하면 그 일은 늘 확신 가운데 어떤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은 항상 아주 그 미지근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지요. 따라서 우리는 이 견해의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이 견해의 확신을 가져야 될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현대시대는 감각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각적 느낌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사람들이 무슨 말을 많이 합니까? I like, I want, I feel. 제가 믿습니다. 이런 말은 잘 하지 않아요. 하, feel이 꽂힌다 그러고 아이들 흔히 잘 사용하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각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현대 복음주의 교회 예배의 특징이 뭡니까? 성령 안에서의 자유를 강조하고 감각과 느낌을 매우 강조하지요. 그게 바로 현대 복음주의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벌써 예배 참여해 보면 알죠. 기도를 하면 무조건 풍악을 울려야 되고, 그게 그냥 프로그램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뭐 이렇게 속이 그렇게 안 뜨거운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연약함 가운데 항상 신앙생활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 음악이 없으면 예배 자체가 안 되는, 기도도 안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신앙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보다도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제가 분명히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지식과 결부되어야 되죠.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실존과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이 진리라는 사실을 가면 갈수록 확신하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요. 어려운 말이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확신이란, 확신이 뭐냐? 이걸 지금 정의하는 것입니다. 확신이란 인식 주체 정신이 지식의 그 대상에서 완전한 안식을 발견할 때만 생긴다. 좀 어려운 말이죠. 인식 주체 정신이, 우리 정신이 지식의 그 대상에서 완전한 안식을 발견할 때만 안식이 생긴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아는 지식의 대상 안에서 이거는 정말 확실하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과학적 진리와 신앙적 진리의 차이점이 뭡니까? 과학적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과학적 진리에 목숨까지 내걸지는 않습니다. 그 좋은 예가 갈릴레이 갈릴레오입니다. 갈릴레오가 지동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종교 재판에 세 번 회부되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레이 갈릴레오는 종교 재판에 회부되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가 제기한 지동설 철회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갈릴레오 위인전을 읽었는데 그 위인전에 딱 보니까 이 갈릴레오가 법정에서 나가면서 뭐라고 속으로 외쳤는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자기의 목숨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만약에 그렇게 주장하면 바로 그냥 참수형에 처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신앙적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진리에 목숨을 겁니다. 흔히 여러분들이 그런 말들대로 하시잖아요. 다시 공산군이 쳐들어와가지고 너 예수 믿을래? 믿으면 너 죽인다. 그러면 어떻게 할래? 이런 질문들을 하지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간혹 흔들릴 수는 있죠. 제가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화성교회에서 제가 10년이 있었는데 그 화성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장경재 목사님이 만주시청에 근무를 하셨는데 그 2차 대전 때 신사참배하지 않습니까? 일왕천하 만세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어떤 여자가 아이를 업고 와가지고 다시는 예수 믿겠는가 예수 믿지 않겠는가 예수 믿지 않겠습니다라고 서명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감옥에 계실 때 이야기예요. 그 장인 목사님 감옥에 갇혔는데 비밀을 누설했다라는 제목으로. 그런데 조금 있다가 한 며칠 지나서 그 여자가 아이를 안고 또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다는 것입니다. 저 여자가 지난번에 왔다 갔는데 왜 또 왔죠? 라고 물으니까 지난번에 안 믿겠다고 이렇게 서열하고 갔는데 도무지 마음이 괴로워서 안 돼가지고 다시 믿겠다고 그렇게 철회하려고 왔다는 거죠. 이런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신앙적 진리는 반드시 생명을 걸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좋은 예가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폴리갑 아닙니까? 84년 동안 나를 부인하지 않은 주님을 나는 절대로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화형당했죠. 그런 순교사화는 여러분들이 책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과학적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지 않는 반면 왜 신앙적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까요? 왜 그런 차이가 발생합니까? 과학적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확정된 어떤 무엇이라고 해도 인간의 논증에 기초하기 때문에 보다 더 나은 연구 결과에 의해서 언제든지 전복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대단한 학자랄지라도 자신의 재능과 활동 능력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혹시 너무 탁월해서 그런 어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자재로 연구할 수 있다 할지라도 과학의 무한한 영역 중에 지극히 다른 작은 부분만을 다룬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과학적 확신은 사실은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적 진리에는 사람들이 목숨은 걸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적 진리에는 왜 목숨을 걸지요? 신적인 확신은 유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증인이시기 때문에 오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하지요? 자기 부모와 자녀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부인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진리를 목숨을 동원해서라도 사수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확신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생활을 하는데 몇 년 할 수 있을까요? 한 100년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여기서 100년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짧게는 몇 년이 될지, 뭐 한 10순이 될지, 그렇게 살다가 다 죽습니다. 그 목숨 뭐 좀 보존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조금 잘 먹고 잘 살고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신앙적 소신과 확신을 세상과 맞바꿔버리는 그런 자리에 처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확신과 진리를 가지고 그야말로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내용을 끝까지 사수하면서 신앙생활하다가 자라다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 귀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귀한 신앙의 선배들의 진술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구비해야 될 복음의 도리들을 깨닫고 이 귀한 깨달음을 따라 살게 하시는 이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무지함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게 하시고 무미건조한 지식만 갖고 있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 귀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한 의심과 고통과 불신과 염려와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끝까지 주께서 원하시는 참된 구원에 이르도록 힘을 다하여 수고하여서 경고함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다가 마침내 주님의 재림을 함께 목도할 수 있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궁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좌절과 고통과 어려움으로, 또한 영적인 침체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에 큰 염려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주께서 위로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은혜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주를 바라보는 이 놀란 믿음 안에 거하도록 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영적인 침체로 더 벗어나 참으로 사슴처럼 높은 곳으로 다니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궁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를 소유므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